부다페스트의 가장 화려한 명품 쇼핑거리 한가운데 그 과거 비밀 경찰들이 사람들을 고문하던 수용소가 박물관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쁜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부다페스트의 시장, 거리, 그리고 카페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도시가 19세기의 유산을 어떻게 현대적인 상업 자산으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숨은 맥락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흔히 관광이라고 하면 그 유리 진열장 안에 박제된 과거를 보는 것에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돌고 호흡하는 약간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대한 유기체요? 일단 이 도시가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1897년에 세워진 중앙시장부터 뜯어봐야 합니다.
네, 그 화려한 졸라나의 타일 지붕이 있는 곳이죠.
맞아요. 밖에서 보면 무슨 기차역이나 성 같은데 내부 구조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자, 이걸 풀어보자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전히 계산된 3D 미식 피라미드 같아요.
오, 3D 미식 피라미드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쵸. 지하에는 막 냄새나는 전통 절임류가 있고 1층 중간엔 파프리카랑 신선한 육류, 그리고 꼭대기 2층엔 랑고시 같은 완성된 요리를 파는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네, 발효, 신선, 요리 순서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이게 그냥 우연히 종류별로 모아둔 건 아니죠?
당연합니다. 19세기 말 부다페스트가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거든요.
아, 네네.
이 3단 구조는 당시에 물류 유통하고 소비자 동선을 극대화하려고 철저하게 계산된 그 도시공학적 진보의 결과물입니다.
아, 무겁고 냄새나는 건 밑으로 숨기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거래 회전율이 높은 신선식품은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딱 배치한 거죠. 반면에 체류 시간이 긴 식당이나 기념품점은 2층으로 올려서 전체적인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겁니다.
와, 건물 하나에도 그런 철저한 물류 시스템이 갖춰 있었다면 그 효율에 대한 집착이 도시 전체의 거리로도 이어졌겠네요.
그럼요. 소비의 중심인 밭취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엘리자베스 다리를 기점으로 갈리는 곳이요?
네, 한쪽은 명품 관광지고 다른 한쪽은 조용한 갤러리랑 공방으로 성격이 딱 이분법적으로 갈리죠.
근데 저는 그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안드라시 거리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부다페스트의 샹젤리제라고 불린다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겉보기만 화려하게 꾸민 파리의 모방작 아닌가요?
아, 겉모습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눈에 보이는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요? 지하에 뭐가 있는데요?
1896년에 이 아름다운 대로의 미관을 전차 전기줄로 망치기 싫어서 아예 전철을 땅 밑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1896년에 지하철을 개통했다고요? 막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리 미관을 위해서요? 그건 좀 광적인 집착 아닙니까?
네, 정말 지독한 집착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대륙 최초의 전기 지하철인 M1 노선이 탄생한 겁니다. 런던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그야말로 선구적인 결정이었죠.
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프라를 혁신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관을 위해서 지하를 파버리는 이 지독한 기조라면 당대 지식인들이 모이던 공간도 절대 평범하진 않았겠어요?
네, 1894년에 문을 연 뉴욕 카페를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라는 곳이요? 저도 기록을 봤는데 헝가리 대문호들이 거기서 밤을 새우며 원고를 썼다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가난한 작가들을 위해서 저렴한 작가의 그릇이라는 전용 메뉴까지 내어주었죠.
와, 그거 완전 19세기 프리랜서들을 위한 궁전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였네요.
코워킹 스페이스라 정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예술가들에게 펜과 잉크까지 빌려주던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엘리트들의 문화가 그 웅장한 대로변에만 머물렀으면 도시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 아주 핵심을 짚으셨네요. 부다페스트의 진정한 매력은 이 거대한 대로의 문화적 활력이 유기적으로 작은 뒷골목들까지 스며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 대로의 혁신이 골목길로 뻗어나갔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배를 만지면 살이 안 찐다는 살찐 경찰관 동상이 있는 지리니 거리의 유쾌한 문화나 또 헝가리 최초의 미슐랭 레스토랑이랑 재즈 선율이 흐르는 라다이 거리의 미식 문화로 쭉 이어지는 거죠.
오, 골목의 예술과 촘촘하게 연결된 거네요. 이 유기적인 거리를 당장 걷고 싶어지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실전 팁을 몇 가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네, 스마트한 여행자라면 꼭 알아두셔야죠.
일단 환율이 불리한 유로보다는 현지 통화인 포린트를 쓰시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맞아요. 포렌트가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식당 영수 중에 이미 10에서 15% 정도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까 팁 이중으로 내지 않게 꼭 확인하시고요. 대중교통은 그 부다페스트고 앱 하나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아주 유용한 팁이네요. 근데 이 실용적인 지식들과 함께 여러분이 꼭 챙겨가셨으면 하는 묵직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장소랑 관련이 있나요?
정확합니다. 아까 모방작이냐고 의심하셨던 그 화려한 명품거리, 안드라시 거리 한가운데 있는 공포의 집 말이죠.
아, 나치와 비밀경찰 본부였던 곳이요?
네, 과거 고문실로 쓰였던 곳을 전혀 숨기지 않고 가장 일상적이고 화려한 소비 공간 한가운데 박물관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맛있는 3D 미식 피라미드도 즐기고 화려한 코워킹 스페이스도 누리다가 길 한복판에서 불쑥 가장 뼈아픈 역사의 상흔이랑 마주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인 흉터를 외곽으로 지우거나 숨기지 않고 화려한 일상 속에 품어내는 이 도시만의 방식이죠.
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지네요. 만약 여러분이 그 화려한 명품거리 한가운데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찾아내실 건가요?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